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3월 26일 수요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과 율법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로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가르치며 십계명의 마지막 여섯 계명을 나열한 후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선언한다.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렇다면 율법을 이루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런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3장 23, 24절을 읽어보라. 율법의 더 중한 문제는 어떤 것인가? 신명기 5장 12에서 15절과 이사야 58장 13,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율법, 특히 안식일 계명과 정의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예수님은 율법의 더 중한 바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 특히 안식일 계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안식일 자체가 구원과 정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은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과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안식일의 즐거움으로 삼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선을 행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집 없이 떠도는 자에게 집을 제공하는 등의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정의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가르침과 성경에 주어진 많은 가르침을 고려할 때 사랑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하는 죄만 아니라 태만한 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율법을 이루는 사랑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성실히 증진시키는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어기지 않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어기지 않는 것만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성실히 증진하는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묵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와 자비를 성실히 증진시키는 사랑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우리는 어떻게 일상의 생활과 주변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이루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와 진리이며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말한다. 각시대 대쟁투 46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행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채워주신 소중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것을 담기에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뜻이 주위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봄이 드디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여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강렬한 태양, 쏟아지는 소나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또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를 느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맞게 될 여름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희망으로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무더위도 있고 모기도 있고 장마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이겨내고 또 겪어야 될 경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모스 2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실인들을 결코 내동댕이 치지 않으신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나시린들이 누구입니까?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을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나시르 사람,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속에 나시린들은 삼손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모세는 나시린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나시린의 기준들을 보면 첫째, 나시린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원하는 때 죽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나시린은 죽은 시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시린은 생포도, 건포도, 식초, 포도즙, 포도나무의 씨, 껍질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도하면 성경에 예수님도 포도나무에 비유되었습니다. 포도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약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는 포도즙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3절로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맛있는 포도, 이 포도를 저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이 포도로 사람들은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해야 될 선택된 그 나시린은 술의 근원이 되는, 술의 기초가 되는 그 음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우린 성경 속의 나시린 삼손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 태어날 삼손에 대하여 그의 부모가 어떻게 그를 키울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라면서 참으로 자유분방하게 커간 것 같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딤나라는 마을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자기의 여자친구로 삼았습니다. 가사라는 곳에 가서는 기생과 어울렸습니다. 블레셋에서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삼손에게서 여러 가지 비밀을 캐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삼손은 여러 번 계속되는 들릴라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끝내는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카락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 이야기는 아버지 마누아가 삼손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생포도, 건포도, 식초, 포도즙, 포도나무의 씨, 껍질도 먹지 말 것이며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도록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잡혀서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도록 나시린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번째는 한 번 하나님께 서원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4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전도의 장소에서 결심도 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도 결심합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고 매 주일의 첫날 결심을 하고 한 주에 결심을 하고 하루는 아침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결심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결심하고 이렇게 결심하면 때로 우리는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시는들은 그렇게 해야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나시는들이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몸바쳐 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슬렘 교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신실한 모슬렘 교도들은 비행기를 탈 때도 비행기가 높이 떠서 고도를 제대로 잡으면 그들의 가지고 다니는 자리를 펴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리를 펴고 엎드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교인들의 불공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리 설악산에 가면 신흥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큰 불상 앞에서 열심히 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온몸이 땀에 젖도록 그들은 손을 들고 100배, 1000배, 2000배, 때로 많을 때는 3000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사역을 이룰 이 땅의 나시린으로 누구를 삼으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나실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나실인을 내동댕이 쳤다는 구절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나실인이었던 그 삼손이 온갖 못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가 여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수많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눈물로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삼손이 회개했을 때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마지막 남은 교회,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뜨뜻 미지근합니다. 뜨뜻 미지근해서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칠 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역은 뜨뜻 미지근해 보이고 토하여 내칠 만큼 비유가 상해도 그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사업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자주 해약하고 어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신용 불량자들입니까? 신용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 모습을 눈물로 바라보며 눈물로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2절.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애가 1장 6절. 천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탄원은 곧 우리 하나님의 탄원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2장 18절에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19절에는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3장 48절,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 흐르듯이 흐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약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처럼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호소하고 돌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남은 백성, 나실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고 교회 선생님께서 참으로 감동적으로 들려주신 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어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1930년 미국의 경제공황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미국이 참으로 어려울 때, 국가가 부도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키셨는가? 그 당시 대총회 부재무부장은 W.H. 윌리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의 월급을 담당하던 세계사업의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에게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너는 지금부터 100달러짜리가 들어오면 10장씩 묶어서 1000달러를 만들어 은행에 넣지 말고 금고에 넣어두어라. 그래도 그는 급히 빚을 불러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이상했습니다. 이것은 반칙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이 오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모를 일이 없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진지하게 비서에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목사님은 해외에 파견된 모든 선교사들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모든 해외 선교사들은 선교 보고서를 10일씩 앞당겨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1930년 3월 2일,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이 사무실에 혼자 남아 심각하게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게 전에 들렸던 한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서둘러 뉴욕으로 가라. 그래서 윌리엄 목사님은 급히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지체하지 말고 은행마다 다니며 세계 모든 지회에 빨리 돈을 송금하라. 원래는 1개월분의 월급을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 1개월분의 월급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신도 모르게 한 번에 3개월분의 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지회에 돈을 보내고 나니 드디어 금요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도 왜 그랬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 3월 4일 토요일 아침, 그날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신문의 호회가 발행되었습니다. 아주 긴급한 특종이 있을 때 발행하는 호회가 발행되었는데요. 길거리 여기저기에서 호회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회요, 호회. 미국 내 모든 은행을 오늘부로 폐쇄합니다. 그렇습니다. 호회의 내용은 미국 내의 모든 은행을 오늘부로 폐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미국의 모든 은행이 그날부터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남은 교회, 비록 적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은 그 신문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식일 해가 지면서 수천 개의 미국 내 모든 은행들이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자그마치 3개월 동안 은행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대총회 직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윌리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일을 시키셨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키셨는지를 윌리엄 목사님은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교사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대총회 직원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10장씩 묶어서 금고에 넣어둔 돈. 그 돈은 정확히 3개월 동안 대총회 모든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할 만한 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지켜줌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신의 백성, 나실인들은 결코 내동댕이 치지 않으십니다. 삼손을 내동댕이 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끝내는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내동댕이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시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 너희 중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신명기 20장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신명기 20장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신명기 20장 8절,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터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런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사람이 집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과실을 먹을 때쯤 되었을 때 아직 포도원의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그 과실에 대한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고 아직 신방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아내 생각이 가득하겠습니까? 또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집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집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보다 세상의 재물들이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만찬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음식이 좋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로마서 14장 8절, 그러므로 자신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사막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프스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에델바이스를 피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북극의 추운 바닷속도 생물을 살게 하시고 남극의 맹렬한 눈보라 속에서도 펭귄이 헤엄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시대의 나실인 남은 자손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에 가면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존스홉킨스대학, 예일대학, 여러 대학들이 많은데 미국의 가장 큰 신학대학원 중에 하나인 예일대학의 강당을 짓던 때 이야기입니다. 모든 예일대학 출신들이 함께 모여서 모금을 해가지고 강당을 지었습니다. 강당이 완성되면서 그들은 이 강당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강당 이름을 지을 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은 사회와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자. 예일대학은 유명한 대학이어서 유명 인사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총장. 하지만 그들이 딴 이름은 예일이었습니다. 예일, 사람 이름인데요. 예일은 당시 중국의 깊은 산속에 가서 평생을 몸바쳐 선교사로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의 강당, 그 강당 이름을 지으면서 그들은 예일이라고 붙였습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 교단의 가장 큰 대학인 앤드류스 대학이 있습니다. 앤드류스 대학. 그 앤드류스도 우리 교단의 최초의 선교사인 앤드류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이름이 이웃과 사회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불리워지지 않을지라도 섭섭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새 예루살렘에 기록되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마지막 시대의 나시린들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지막 시대의 나시린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동댕이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를 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멋진 하나님과 하늘까지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한나 모의 경우. 비록 신조는 피차 다를지라도 톰슨 부부는 내가 그들을 떠나기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백성 사이에서 나의 신조를 두드러지게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전도 여행 중일 때는 그에게 정해진 시간을 나에게 쓰도록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그 일을 수락했습니다. 톰슨 씨 부인은 자녀를 위한 여자 가정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외부의 영향력이 너무도 유해하고 학교 역시 너무 타락한 상태이므로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런 사람에게로 보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로써 16세가 되는 그들의 장남은 경건하고 헌신적인 젊은이입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건강개혁을 실천하고 있는데 곧 완전히 하게 되고 그것을 또한 좋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건강개혁자를 주문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져온 몇 권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멀지 않아 그가 거룩한 안식일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톰슨 씨 부인은 이미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톰슨 형제는 나름대로의 견해에 상당히 굳게 고착되어 있으며 물론 그는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져온 안식일 역사와 그 밖의 책을 그에게 읽도록 권유하면 그는 그것들을 쳐다보고 이단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볼 때에는 그것들이 전면에 오류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이 우리의 사상의 내용을 모두 주의 깊이 읽기만 할 것 같으면 그것들이 성경의 진리임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과 모순 없는 일관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그런 일에 대하여 그처럼 심하게 반대하지만 않을 것 같으면 톰슨 씨의 부인이 즉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즐겨 될 것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 가정에서만 제시되고 더 이상 전달될 수 없다면 나의 일은 이루어지고 거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거나 그분의 백성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로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린빌까지 가는 데는 최소한 10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번 적은 돈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당신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에게 그 돈을 붙이는 일에 관하여 당신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봄이 되면 내 스스로 충분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업을 지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덕적인 포도원에서 내게 맡겨주시는 바로 그 위치에서 비록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지라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의무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입니다. 한나 모어. 이 편지를 받자마자 우리는 기회를 얻는 대로 즉시 모 자매에게 필요한 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얻기 전에 메인주로 갔다가 2, 3주일 내에 돌아오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뱃길이 막히기 전에 그녀를 데리러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우리가 메인 뉴햄프셔, 버먼트, 뉴욕주 등에 머물면서 활동하기로 작정하자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한 형제에게 편지를 써서 이 근방에 사는 지도적인 형제를 만나 모 자매를 데리러 보내는 일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녀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일에 관하여 의논하게 했다. 그러나 뱃길이 막힐 때까지 그 일은 등한시되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로 오기로 되어 있는 이 근방으로 모 자매가 오는 데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슬픔과 좌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 후 둘째 안식일에 올리언즈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의 남편은 모 자매의 사정을 형제들에게 소개했다. 모 자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행한 일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나의 남편을 통하여 1868년 2월 18일자 리뷰지에 게재되었다. 이 집회에서 우리는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친구와 함께 서북 미시간에 체제하고 있는 한나 모 자매의 사정을 소개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안식일을 받아들인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방면에서의 그녀의 봉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녀는 미국에 돌아와서 거처를 구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할 길을 찾았다. 그녀가 처해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점에서 그녀가 실망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그녀의 상황에 대하여 특별히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노린재는 손으로 잡았을 때 노린내 같은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곤충입니다. 몸은 방패처럼 생겼고 넓은 머리는 삼각형에 가까우며 입틀은 찔러서 빨아들이기에 알맞게 적응되어 있는 천공형의 큰 턱과 작은 턱이 가늘고 긴 자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린재는 불완전 변태를 하며 식물 즙액을 먹거나 다른 절지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노린재는 딱정벌레 목처럼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다양한 종으로 넘쳐납니다. 대부분의 노린재들이 앞날개가 가죽 형태이고 뒷날개는 막질이어서 과거의 노린재가 속한 분류군은 반시목 또는 이시목이라 불렸습니다. 냄새가 고약한 데다 외피가 꽤 단단한 편이고 심지어 웬만한 살충제에는 끄떡도 하지 않아서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널어둔 빨래 사이에 아직 덜 성장한 개체들이 잔뜩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구리나 사마귀, 새가 사냥에 성공해도 노린재 먹는 것을 포기하거나 망설이며 괴로워할 정도로 냄새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종종 사마귀가 단단한 외피를 뚫지 못하고 냄새 때문에 사냥을 포기한 뒤 자신의 앞다리를 사정없이 핥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거미조차도 거미줄에 걸린 노린재를 한번 씹어본 뒤 기겁을 하며 노린재를 버립니다. 하지만 냄새나는 물질은 독성이 없으므로 절대적 보호 수단은 되지 못하여 굶은 포식자들이나 냄새 따위에 개의치 않는 포식자들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노린재를 식용하며 미얀마나 라오스에서도 유사 종류를 먹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향신료로 사용하여 붉은 노린재 종류로 잡아다가 갈아서 양념으로 쓰는데 그야말로 고춧가루급의 매운맛이 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고수를 노린재 초라고도 부르는데 노린재와 고수의 냄새 성분이 같은 데세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린재 특유의 냄새는 종류마다 다른데 보통 식물에 붙어 즙을 빨아먹는 소형에서 중형 노린재들은 오이나 가지 냄새를 수십 배 농축한 듯한 냄새를 육식성 대형 노린재들은 매우 시큼털털한 냄새를 풍깁니다. 하지만 모든 노린재 목이 취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진딧물 암옥과 매미 암옥에 속하는 모든 종들은 취선이 없으며 노린재 암옥 중에서도 껍적 침 노린재와 개아제비, 장구애비, 물자라, 송장, 헤엄치개는 취선이 없어서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4층 정도의 아파트 단지 내 가로수들과 비슷한 높이에 있는 창문 방충망에 달라붙은 알들은 노린재의 흔적이 많습니다. 가만히 놓아두고 알을 낳은 후 알에서 부화한 새끼 노린재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큰일이겠죠. 따라서 방충망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낙에 독하고 생존력이 좋아서 살충제로도 쉽게 죽지는 않지만 살충제를 피해 도망가기 때문에 적어도 방충망에 알을 낳는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리나 모기와 달리 움직임과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도망치지는 않습니다. 노린재들은 관목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집 근처에 관리할 수 있는 관목이 있다면 적절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 벽이나 창틀에 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노린재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에 좋습니다. 노린재의 입은 입다리 밑마디 사이에서 발생되고 발마디는 한두 마디입니다. 대개 긴 실 모양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깍지벌레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날개가 퇴화된 종도 많습니다. 노린재는 양성 생식과 단성 생식 둘 다를 하며 나무이나 가루이, 진딧물 등 형태가 매미암옥과 비슷한 형태에서부터 수컷만 날아다니고 암컷은 유형 성숙의 형태로 나뭇잎이나 줄기에 들러붙어 있는 모습들도 관찰됩니다. 모든 종이 즙을 먹고 사는 초식성입니다. 물장고는 노린재 중에서 가장 큰 종류로 수서곤충으로 몸 길이가 약 4.8에서 6.5cm 정도이고 성장기간인 40여일의 시간 동안 5번의 허물을 벗고 성충으로 자랍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서식처 파괴, 환경변화 등의 위협 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들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장고는 물 밖에서도 날아서 이동하거나 기어다닐 수 있습니다. 성충이 된 물장고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작은 물고기 또는 올챙이 등 수생 생물을 먹이로 삼곤 하는데 크기가 거대한 만큼 식욕도 매우 왕성합니다. 뾰족한 입으로 물고기와 올챙이, 개구리 등을 잡아 체액을 빨아먹으며 불완전 탈바꿈 곤충으로 수컷 물장구는 암컷이 물 위로 나온 물풀이나 나무 말뚝에 낳은 알을 부화할 때까지 지킵니다. 물장군의 서식지는 산속 습지, 논, 농수로이며 서식지는 매우 국지적입니다. 물장군은 매우 크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데 뾰족한 주둥이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3배 이상 큰 황소 개구리로부터 뱀, 거북까지 사냥할 수 있는 포식자 곤충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강한 앞발로 상대를 낚아채어 신경독을 분비하는 침을 박아 제압한 뒤 소화 효소를 주입해 분해된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물장고는 성체뿐만 아니라 갓 알에서 태어난 유생 단계에서도 동료끼리 잡아먹거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정도로 포식성이 남다릅니다. 2010년에는 수컷 물장군이 남생이를 잡아먹는 모습이 관찰되어 학회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듬해에도 물장군이 살무사를 포식하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놀라운 포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새끼 거북의 주요 천적은 황소개구리와 새, 포유류 등이고 살무사의 천적도 포유류로 알려져 있는데 물장군의 이러한 놀라운 포식성이 알려지면서 곤충임에도 척추동물의 천적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물장군은 물에 서식하는 수서곤충이지만 독특하게도 수면 아래가 아니라 수면 위에 있는 풀이나 막대기에 알을 낳습니다. 암컷은 보통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알을 무더기로 낳아 물풀이나 막대기에 알을 붙여놓는데 수면 위에 있는 알에 수분을 공급하고자 수컷 물장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 밖으로 나와 몸에 붙은 물방울을 이용하여 알을 적셔주는 등 산란 이후 알이 깨어날 때까지 정성껏 돌보는 부성에 짙은 곤충이기도 합니다. 물장군 역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곤충입니다. 주로 논이나 작은 연못과 저수지 등 흐르지 않는 물가 주변에 서식하는 특징이 있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농경지가 감소하고 연못, 저수지 등이 축소되며 가파른 도시화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등이 과다 사용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내륙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우 제한적인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되며 도시화가 비교적 느리고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청지기 직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